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바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귀중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는 1장 27절의 말씀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에 공개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인시킨다는 사실에서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대단히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이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1절에서 4절 한마당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수평적인 관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또 한마당을 이루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한마당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으로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하늘을 위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한 자세를 충분히 다룬 다음에 구체적인 과제를 오늘 제목처럼 감당해야 한다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 입어야 할 의복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 대한 관계와 각자의 내적인 자세, 그리고 일에 대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의 일꾼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황송한 일인 만큼 어떤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든지 이렇게 충분히 영적인 원리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두에게도 큰 감격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그랬거든요.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작업복입니다, 이게. 어떤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방관은 당연히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옷이 필요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옷은 당연히 청결하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옷이어야 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을 돕는 사람은 고상하면서도 분위기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또 앞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은 연미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광부들은 어떻습니까? 배 도추로 만든 청바지를 입고 일을 합니다. 본래 청바지는 광부들이 돌이나 어떤 연장에 잘 견딜 수 있는 옷으로 만든 것이 청바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히트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마찬가지로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옷이 아니라 영혼의 옷으로 하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모든 귀도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귀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귀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귀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귀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옷은 물론 다른 옷이 아니라 바로 이 옷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도 바울은 정말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당부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일하는 조건을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하시지 않고 구태여 뒤에다가 처럼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첫째로 이해할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모범이신 귀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모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구속의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그대로의 이해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신 그대로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구원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어찌 보면 부조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여전히 온전치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이며 긍휼을 얻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는 표현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사랑받음에 합당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의미는 아직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는 의미죠. 어쩌면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을 것이고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12절 하반절을 크게 말씀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3장 8절이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 하반절에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입어서는 안 될 옷들을 버리라고 하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벗은 채로 있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입어야 할 것을 다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는 당부를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한 옷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땅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들이면서 대부분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종류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늘의 사신다운 옷을 갖춰 입고 일해야 그 일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부분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다고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함께 일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함께 하면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쉬는 것이죠. 일을 이루면 같이 일고 세참도 물도 같이 나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나 어렵고 힘겹고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어렵습니다. 잘못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실수를 발견할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자라고 허물투성이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때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 혐의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이 말은 몸페랍니다. 이 말 자체가 멘포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죠. 이 멘포마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발견하다, 부정한 것을 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면 상대의 혐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직장의 상사도 부하도 왜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게 되었나 한심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에게나 좋은 면보다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은 다가서고 나면 냄새가 날 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밖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TV를 통해서나 여행을 하면서 볼 수 있죠. 자, 이런 TV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영역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삶을 보고 평가하고 요즘은 이 썩어가는 창자를 내시경을 통해서 속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점이고 자신의 상태를 바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보게 되는 모순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처리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거든요.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는데 그 기준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런 당부로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음흉하고 시커먼 우리 마음속의 수치와 허물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주님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이유고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고 십자가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관계를 더욱 견고히 묶어줄 띠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용과 용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남녀의 에로스적인 것도 아니고 친구 간의 필로스 우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가족 간의 자연적인 스토르게적인 사랑도 아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특히 이 모든 것 위에 라는 선행사가 중요합니다. 동료에게 허물이 보이는 것을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띠가 뭔가? 여러분들 물론 이해하기 쉬운 것은 어린애기를 들쳐 매는 그런 띠를 비유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여기에 띠라고 쓰여진 표현이 뭔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신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신데스모스라는 말은 본래 함께 묶다. 여기서 진행해서 좀 더 깊게는 함께 갇힌 자가 되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동료의식은 허물을 용서하는 소극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의 허물로 갇힐 때 나를 그 사람과 함께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동역자 의식이고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이 계속이 되죠. 뭡니까 이건? 일하는 자신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앞에 내용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 간의 관계라면 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일하는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본인의 일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뭐라고요? 평강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게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당시 1세기에 사람들이 만나면 축복하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헬라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그대에게 신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에이레네 그랬습니다. 본래 이 말은 에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에이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합하다, 연결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흐트러짐이 없는 일관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화평, 보효, 번영, 일치, 조화 이런 등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 자신과의 괴리를 느끼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고요한 평안의 상태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죄로 갈등하는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고요할 수 없고 수 없는 근심의 파도가 휩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평화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불안의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확실히 해결받은 심령 상태는 그 사람의 육체가 거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든 전쟁터이건 감옥이건 평안한 장소이건 무한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에 관계없이 깊은 바닷속 같은 평화와 고요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가장 흔한 은혜입니다. 찬송가 466장이 바로 그런 거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런 평화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세상과 사업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잃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27절에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미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았음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사울왕의 애매한 질시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그 평화를 넘치도록 누린 인물이었고 그러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늘 가슴에 양들이 한가히 풀을 뜯고 졸졸 흐르는 실개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노래를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꽃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일하는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겹고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바로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일하는 도구를 내동댕이 치며 그 도구들의 화풀이를 하며 일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비교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유치한 세속의 노래가 아닌 신령한 영혼의 노래, 찬양의 곡조가 자연스레 흥얼거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일의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의 노래, 영혼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억지가 아닌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감사로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지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며 기쁨이 되며 일의 형통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왕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눠짐이 없는 고요와 평화의 마음, 말씀과 기쁨의 찬양이 어우러지는 일은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7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일의 결과에 대한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의 말도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식하고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울 것이며, 그런 자세로 진행된 일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만하거나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에 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말이죠. 성취에 대해서도, 일의 성취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속죄의 보혈이 드림에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받음에도 주 예수 기도를 힘입고 드림에도 예수 기도를 힘입어 드릴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려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의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입은 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부정한 것이 발견되더라도 허물을 보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가장 견고한 사랑에 띈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묶어서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는 평강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감사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감격으로 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에서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망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나 조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